결혼 주례를 할 때, 희망에 찬 그 젊은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60년을 살 건데, 예, 뒤로 돌아서서 이제 이쪽에 대체적으로 이제 신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부 측에 이제 부모님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주로 제가 볼 때에 이제 신랑 측 부모님이 앉아 있는데, 뒤를 돌아서서 신부의 어머님을 보라고 신랑 보고 그럽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너 아내의 모습이다. 그리고 신부 보고는 신랑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서 앞으로 30년 후에 너의 남편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혹시 조부님이 계시느냐고 하면,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너 남편의 60년 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식이 흥분되고 기쁘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결혼은 이제 또 하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집이 이제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을 잘 받지 못했는데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친구들이 추운 겨울날 찐빵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다가 찐빵집으로 들어가면 저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왜? 이유는 말 안 하는데, 예, 이유는 알죠. 예, 겨우 찐빵 하나가, 예, 우리가 아다시피 5원밖에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자기들끼리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까지 온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신앙의 가장 핵심이 그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도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은 신앙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바로 내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고 검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라고 하실 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봐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수 1인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난 다음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이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나는 신들매를 매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고백을 했던 그분을 향하여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오실 거기가 맞습니까?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제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알아야 할 내용은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복수로 우리에게 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한 60년, 저도 아내와 지금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32년 지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서로 이렇게 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프겠다. 요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뭐 때문에 우는지, 왜 방문을 콕 잠그고 있는지. 앞으로 30년 더 살아와야 되겠죠. 같은 이부자리 밑에서 같은 잠을 자고 아내가 만드는 밥을 지금까지 먹으면서 살았는데 부모님을 뵀던 부모님이 해주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지금 살았고 앞으로 더 살 것 같은데 아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이거 돌아가실 때까지 모를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알고 여성이 남성을 알겠느냐. 제가 그런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갈빈 선생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 확실한 지식이다.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믿음이란 말이야?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기인하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지식이구나.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만은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로 conscientia라고 그럽니다. conscientia. scientia라고 한다는 말은 영어로 science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자에서 말하는 것은 맑은 뭐 이런 의미지만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그것은 지식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지식에 따라서 양심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행동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할 때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존 웨슬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을 동안 영국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틀란타 이제에 있는 조지와 주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자신은 26살 난 젊은 청년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타지에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지만 풍랑이 일어나면은 그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모라바파가 아주 즐거운 어린아이들까지도 평안한 심정으로 그 한 달간의 삶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사바나에 와서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에 와서 그런 목회를 실패합니다. 이 목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안 되는 이유를 그는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 모라바파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지도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대답을 하죠. 내가 그래도 옥스퍼드를 나왔고 내가 목사고 헌신한 선교사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는 하는 말이 No, you don't know him. 당신은 그분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좀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절대적 다수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서 나는 행동의 지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지금까지 하면서 또 이 나이만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곧 믿음일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님께서 꾸짖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죽은 오빠를 묻혀놓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슬피 울며 괴로워하게 하는 그 여인에게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문을 무덤에 닫혀 있는 그 돌문을 열어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보세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딱 바뀌어지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마저도 잊어버려서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마르다에게 생긴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면 냄새나요. 내가 내게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측면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과 늘 동행을 했던 마리아 한 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좀 이렇게 가서 몰약을 좀 발라서라도 썩지 않게 하면 좋겠다. 군인들에게 부탁하면은 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해서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여러분 아다시피 돌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가 이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을 알고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있으니까 내 예수님을 내 랍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일으키는 나사로의 기적이나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이나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기적을 봐요. 실제로. 안전병해가 일어나는 것도 봐요. 문둥병자가 낳는 것도 봐요. 그러나 실상 딱 직면하면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죠.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흔적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야 비로소 그것이 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늘 묵상하고 마음에 늘 새기고 마음에 늘 읊조리지 아니하다면 믿음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아, 우리가 실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극소형이든 뭐 예, 아니면 미세소형이든 이런 교회를 가서 여러 면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공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1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갔었을 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15,000명 모이면 뭐 뻔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참석하는 수는 150명도 안 됩니다. 성도의 절대적 다수, 아니 99%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내게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은 내게 와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 멍에는 무겁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너희 멍에를 벗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생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심야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지도자였습니다. 식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하게 될 때도 그가 동참을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많은 자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온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 맞죠. 이렇게 한 명의 선생이 맞죠 하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격을 낮추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충격을 받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다는 겁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는 성경을 압니다. 예.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그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그 가운데 뭐 한국 사회도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한 30% 40%라고 합니다. 예. 뭐 누구냐는 우리 다 알 수도 있을 사람입니다. 예. 근데 왜 이 사회는 이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을 저런 답을 내립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는 이런 답을 내립니다. 중생되지 못한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이 다릅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며요. 예,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저게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금세 우리가 압니다. 계속 그 사람의 시선만 바라봅니다. 움직임 그냥 혼자 빙긋이 웃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웃고 생각만 해도 그냥 좋으니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 그분만 바라본다는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다 그만두고 뭐 감나무 밑에 가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맹종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광신적으로 막 그냥 집안일 다 핑계치고 그냥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걸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이렇게 매니아가 생겨가지고 막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막 그분이 어디 가면 어디를 쫓아다니고 막 이런 그 어떤 그 부대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교주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아무튼,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만난 사람이나 주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거나 또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 귀가 쫑긋합니다. 쫑긋해서 그것에 이렇게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은 울산에서 한 학기 동안 올라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는 대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설로 그냥 제가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수님 좀 광신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그걸 아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울산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에 저녁에 도착을 해서 마치고 나면 마지막 기차를 타고 몸을 싣고 집에 도착하면은 6시. 하루에 20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이 2시간 강의를 들으려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는데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희 한국교회에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 적어도 한 4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9시에 철학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기도했어요. 어린이들이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날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왔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실 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수요일날 오는 분들이 참 적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끔씩 이제 수요일 설교해달라고 교회들을 가보면 예, 만 명이 모여도 수요일 날 오는 수는 정말, 예,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갈급할까? 예.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그럴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생들에게. 너 나이 몇 살이냐? 하면, 나이 스물 몇 살인데요. 그러면 성경 몇 번 읽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는 사람의 신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확인된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제가 이것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슬펐습니다. 철학기도를 혼자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제 앞으로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인데 주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 제 나이만큼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 했던 제가 이야기 다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복수로 취급하셨습니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알아서 특별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단어의 의미를 깊게 몰랐어요. 실제로 인자하심 선하심 막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뭐 시편 뭐 150편까지 계속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자주 반복하니까 뭐 그러려니 이랬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제가 이제는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두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는 선하심이었어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이란 무엇인가? 그런 개념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너무 좋았다. 이러세요. 그 말의 의미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는 못하죠. 구약의 성도들이. 겨우 표현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거였어요. 선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 되심을 그는 비로소 다윗은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사랑, 사랑.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다. 이 사랑, 자기 이것은 다른 말로 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야 네가 가서 좀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단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본인이 오셔야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였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기를 독생자를 보내사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항상 삼위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이고 내가 당하여야 할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부활하실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난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도 조금이라도 기자시 하늘만큼이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과 초림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들은 하나로 보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일어나서 꾸랑탕탕탕 해서 사건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뭐 1차, 2차는 다 뭐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건만 봅시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우리는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개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월남을, 제 부모님도 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월남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천막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천막에 모여서 했던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세요. 다시 제가 고향으로 가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그것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아니 뭐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림이 따라와요.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로만 카톨릭이 우리를 죽이죠. 중세시대 때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지만 실제로 정통의 신앙이지만 장로교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즉 개혁신앙의 뿌리가 왈도파에 있습니다. 11세기에 이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이름도 없이 있었다가 이제 나중에 왈도파라고 이제 명명이 됐을 뿐이지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2, 3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이제 일어나는 많은 분들 뭐 기욤 파렐이라든가 여러분 아마 이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욤 파렐이라든가 그리고 칼빈 선생의 후계자였던 베츠라고 하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왈도파 목사들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막 후당탕탕 해가지고 그 개혁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늘 핍박 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칼빈 선생이 등장을 하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이 칼빈 선생이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쪽으로 다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들도 프랑스 사람들의 위그노들도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몰래 그 숨겨왔던 것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고수해왔던 이 신앙이 칼빈 선생이 가장 이것을 잘 표현해내고 요약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놔요. 특별히 배짜라고 하는 선생이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종교개혁에 뛰어든다면 우리의 신앙의 신앙이 신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신앙이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제가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단의 특징은 신흥이에요. 신흥. 갑작스럽게 딱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교회 직분자로도 교회에 이제 등록한 사람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배짜라고 하시는 이 분도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없는 게 갑자기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로 왈도파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왈도파들이 1120년에 만들었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 고백서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하고 딱 읽으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로만 카톨릭의 그 종교 재판이라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죽으면서 이것을 고수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일반 사람들이 당시에 이해했던 거였어요. 자,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신학생들 모릅니다. 기독교 강요를 1장 읽다가 덮어버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2장 읽으면 1장 잊어버리고 3장 읽으면 1장 2장 잊어버리고 4장 읽으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고 2권 읽으면 1권 다 까먹어버려. 이것은 왜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내의 이 신앙이 뭔가가 지금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가 지금 엉성하거나 부족하거나 구멍이 숭숭숭숭 들어가 있는 신앙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붓지만 구멍이 숭숭 뚫겨 있으니까 들어가는 쪽쪽 나가버리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구나. 이것은 크게 말했을 때 그런 것이고,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는 항상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바라봐야만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때에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분의 하나님의 또 한 분이라기보다는 또 한 면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선하신 그리고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처럼 또 한편의 하나님은 바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자. 다른 말로 말할까요? 심판자.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느냐 하면 심판자로 표현해요. 너희가 심판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마.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헌장이죠. 이거는 기독교인의 헌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그걸 외웠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원수를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갚으리라. 이게 기독교 헌장의 마지막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복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전제하게 될 때는 이미 마음속에 구속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은 그분에게 맡기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는 이 신앙은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분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맡기는 자만이 바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신앙인들이 참을성 없게 촐랑거리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감성적으로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 선생은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랑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너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체험하면서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슬프면서 기뻐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일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겠지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직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에게 Do you know Jesus Christ? 라고 말할 때 그가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은 웨슬리는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루터가 우리에게 했던 가장 위대한 그 진리 가운데 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루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존경할 부분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처럼 막 옷을 찢고 그냥 가슴을 찢어버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도살이고 있고 나도 나를 알지 못하여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난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것이 죄구나. 어찌할꼬? 이것도 죄가 되는가? 나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자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할꼬? 어찌하면 나는 좋단 말인가? 신앙의 경륜이 이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주님 하신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하지는 않아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시의원이다. 내가 학장이다. 내가 어디에 회장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걸까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예, 충분히 대변할 수 있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나의 인격을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나의 인격을 말하고 나의 신학을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3대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팬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신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봐요. 인격.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표현한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보게 되실 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시더구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더구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오순절파들은 그냥 까불까불거리면서 불가마 있었는지 발딱발딱발딱 뛰면서 젊은 애들은 발광을 했는지 손을 치키 들고 침팬지처럼 박수를 치면서 노래 불러요. 혹시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진의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내 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구리 같은 이 노래를 부르며 웅장한 음성을 내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멘 천상의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 그건 맞죠.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너 마음에 사심이 없니?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니? 나체로 십자가상에 당한 나를 이해할 수 있네. 매일 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나를 이해할 수 있네. 피조물인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힐 때에 그의 심정을 너는 알고 있니? 높이 달릴 때에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나님이 외칠 때에 그의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어떠한 심정이었을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몰라요.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을 해요? 저도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부모님이 없지만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나니 제가 부모님에게 아프게 했던 수많은 말들이 기억이 나서 저를 참 괴롭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장난삼아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어머님 앞에 좀 사죄하고 싶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러한 가난한 마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영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가는 길을 홍해처럼 쫙 갈라지게 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병도 다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겠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이 소망이 너를 실망치 않게 할 것이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너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말은 너는 나를 실망케 했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제 아들이 샘인데, Sam, I'm so proud of you. You never disappoint me. You will not.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를 알아.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 믿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있더라. 율법의 일곱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게 보시면은 정말 흥미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첫 번째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 일곱 가지의 이 면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있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로 제한되시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경험해 가는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선지자라는 그 의미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라, 저 율법의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 해석을 삶의 정황 속에서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우리가 12장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뭐 은사를 받아요. 은사 받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하는 은사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겠네. 뭐 당신은 사업하면 잘 되겠네. 당신의 이래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점쟁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점쟁이가 되고 성령의 은사 받으면 이것도 사람들마다 반말을 해요. 웬만한대로 갑자기 무슨 반말을 해요.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할 줄을 모르고 또 일도 안 해요. 이것도 헌금들이 그냥 교회 자기 집에 와가지고 헌금되는 것도 가정예배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지하예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속삭속닥하게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잘 또 드려요. 또 가보면 또 교회 자기 집에 가보면 또 이런 큰 재단이 또 있고 제가 그분들을 다 정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참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면 제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하여 삶에 적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지혜롭고 소생케 하고 유안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진실하게 하며 의롭게 하며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 그러면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심령에 이거였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여 인생에는 수분료를 내어야 한다는데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되어 와야만 비로소 깨닫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워요. 예. 너무나도 죄송한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수많은 진리들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자 하나님을 아세요.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